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 관한 기록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 속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회심과 관련하여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을 전하는 부분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갈릴리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울을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 빛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버린 그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당도해서 그가 한 것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그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그가 눈 뜰 수 있도록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9장 13절 이하를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 반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으로 택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핍박자였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 바울을 가리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또 우리 신앙의 초석을 다지게 하는 매우 귀중한 뜻과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 택한 나의 그릇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낱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택했다라고 하는 낱말입니까? 아니면 나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도 바로 사실은 이 말 한마디가 그로하여금 결정적인 순종을 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죠? 이 사건을 처음부터 시작하신 이도 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사건을 끝까지 이끌고 가실 이도 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릇이 될 생각은 애초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꿈에도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주 크게 거스린 사람이 되죠. 또한 바울은 뭐 한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느지막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사도가 된 것도 물론 아닙니다. 박해자로서 한창 기세를 올리고 활동하던 그 바울이 이를테면 지금껏 그가 살아온 인생의 이를테면 절정이 될 수 있는 가장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딱 잡는 자리까지 가면 그가 여태까지 해오던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충성 그것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가장 정점이 될 수 있는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 그 직전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9장을 바울의 회심장이라거나 아니면 바울이 마음을 스스로 돌려먹은 장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 박 목사님께서도 과거에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장이 아니라 바울의 묵사발장이라고 해야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 그렇죠? 이 사건, 이 자리는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가 가는, 그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과 그 방향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고 그의 고집을 꺾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자연인 스스로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아마 벌써 100번은 알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언제나 회심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도 하시고 또 빛을 비추어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빛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야만 누구든지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를테면 전하는, 운반하는 그릇으로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릇을 쓰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 옮기는 데 쓰시려고 그렇게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자명한 것이 우리의 이를테면 활동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은 그 그릇에 담긴 주인의 이름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전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늘 앞세우지만 우리 자신을 사실은 더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은 아닌가, 우린 때때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일에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이면서도 세계적으로도 큰 교회에 속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늘 예배가 이제 여러 예배가 있고 마지막 예배는 대략 한 9시쯤 되면 마쳐집니다. 9시쯤 돼서 마쳐질 때쯤 되면 교회 성전이 크기 때문에 각 비상구에서부터 또 좌석 통로 쪽으로 청소원이 일제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수많은 성도들이 오간 흔적을 말끔히 청소하는 일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보면 좀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제 청소원들이 들어오는 그 앞쪽에, 사실은 그 앞에 먼저 이 복도를 이제 좌석 그 통로를 따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를테면 이제 전체 그 성전에 이제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죠. 핸드마이크를 딱 다 들고 들어오십니다. 다 들고 들어오셔서 뭘 하냐 하면, 예배는 마쳐졌지만 거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원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비켜줘서 다른 장소에서 기도를 좀 해주십사. 사실은 전체적으로 광고를 하지만 그게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핸드마이크를 들고 이제 좌석 통로를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를 들고 다니기 쉽잖아요. 이제 핸드마이크는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분 귀 옆에다 대고 여기다 이제 오른손을 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외쳐요. 그리고 예배실로 가십시오. 2 예배실로 가십시오. 그걸 이제 계속해요. 그래가면서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 소리를 듣고 금방 움직이냐 하면 잘 그렇지 않고, 이분은 더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또 거기서 기도합니다. 온 성전 안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핸드마이크에다 바람 부는 소리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나는데, 다 사실은 다른 데로 좀 옮겨가라는 얘기고, 거기에 더 뒤질세라 하던 기도는 마치겠다고 더 크게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이렇게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일반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할렐루야나 주여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요즘은 그런 때 더 유용하게 잘 쓰여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제깍제깍 일어나고, 할렐루야 소리치면 또 제깍제깍 우리가 안내하면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쩌게 좀 들어가세요 그러기가 뭐하니까 할렐루야 잘 좀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붙이면 빨리빨리 들어가야지 그럴 수 있죠. 또 정숙해달라는 얘기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도 그렇게 함께 주여를 외쳐줘야 우리 편이 되고, 함께 외치지 않으면 다른 편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럴 때만 앞장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쉽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또 그런 도구가 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야, 더 훌륭해져야 그리스도의 이름도 더 빛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의 경쟁 속에서 이겨서 그렇게 남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더 좋은 일터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너무 강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질그릇의 비유도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이 보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 누리게 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보배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표현 속에 담아놓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맥에 이렇게 종속되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벗어나서 더 넓고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귀하신 보배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일반화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함께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보화를 담고 있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는 이를테면 보석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질그릇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보통 그 쓰던 그릇이 질그릇이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할 때 보배와 질그릇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는 드물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만 질그릇은 흔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보배는 특별한 것이지만 질그릇은 보통입니다.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입니다. 그러나 질그릇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배, 진리의 보배, 사랑의 보배, 믿음의 보배와 같은 것들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바라기도 전에 그렇게 귀한 보배를 우리 속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보배를 그냥 쏟아버리려고 그냥 질그릇으로 쉽게 편히 살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보잘것 없이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보배로운 빛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 보배를 이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내고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그릇, 이 질그릇의 존재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보배를 담아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짐스럽고 힘에 겹습니다. 우리 질그릇이 이렇게 이를테면 금이 가는 부분들도 생기고 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그릇을 좀 강한 그릇이 되게 또 멋진 그릇으로 되게 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사실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질그릇을 쇠그릇으로, 질그릇을 은그릇으로, 뭐 금그릇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사실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속은 여전히 흙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겉은 그래도 금그릇처럼, 겉은 쇠그릇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보람이 있어서 우리 질그릇의 모습 이전보다 더 강해진 듯해 보이고 더 정말 멋있고 더 아름다워진 듯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근사해 보이고 그릇이 더 멋있어 보이면 보배의 빛은 그만큼 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보배를 잘 보존하고 보배를 잘 지키려고 그렇게 힘쓰다가 대부분은 어떤 모양이 되고 마냐 하면 대부분은 그릇만 멋지게 꾸미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잘못된 것이죠. 그릇이 근사해야 그릇에 담긴 보배도 근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착각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남아 있어야 보배가 빛나는 법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더 빛이 나게 됩니다. 질그릇된 우리는 그 질그릇 노릇을 해야 보배가 더 보배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때때로 깨어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강한 것, 큰 것, 화려한 것 그런 속에 있어서 그런 속에 있어야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는 것, 좌절, 약한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그 속에서 오히려 보배가 더 보배다운 것으로 드러나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이를테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더 화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담고 갈 그릇으로 우리들을 사실은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사도행전 아까 잠깐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아까 본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이름을 담고 갈 그릇이라면 주님께서 몸소 정말 그릇된 사람을 그 가로막는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다 이렇게 걷어치우시고 정말 그 사람이 마음 놓고 주님의 이름을 담고 갈 수 있도록 운반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담고 가는 그 길이 거칠 것이 없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가시밭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언제인지 딱 언제부터이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 잘 믿어서 다 성공하고 존경받아 영광을 누리는 쪽으로만 늘 흐름이 그렇게 날로날로 다 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더 많이 발전하면서 웬만한 고통들은 좀 다 피하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릇이 된 후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부당한 어려움들을 주는 사람들도 정말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를 같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더 힘, 고통을 안겨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 갈 그릇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억울해하거나 화내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가는 길이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스캇 팩 박사가 지은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다 라고 하는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큰 진리다.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삶이 대수롭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 그럴 때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혹하다 그러고 불평을 토로하게 된다. 그렇게 서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부딪혀서 거기서 주저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위하여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고난과 함께 합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왜 나는? 왜 하필 내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씨름하기보다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과 싸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인내를 더 구하게 되고 보배가 드러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그릇이 된 그런 삶이요 주의 그릇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해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당신 자신의 그릇으로 택하여 부르신 자에게만 허락된 그런 놀라운 변화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능력과 때로는 궁핍과 때로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의 택함 받은 자의 기쁨을 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끝으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한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전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부분과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던 길을 꺾으셨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 안에 보배를 담아 증거케 하는 그 인생인 것입니다. 너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신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하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참된 그릇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우리가 기쁨의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하여 더 주 앞에 순종하며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달려가고 있을 때 내 식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또 내가 정한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길이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다, 망하는 길이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확인케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름과 다르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간섭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손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택함 받은 그릇으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인생으로 주의 이름 속에 담긴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복됨을 담아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강할 때 주님도 비로소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질지라도 보배가 드러나고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 주의 보배로움이 더 증거됨을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에 나를 강한 자로 치장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약한 것을 더 확인하고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귀하고 귀한 그 보배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지키시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